예,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홈페이지에 가면 사진도 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의 그 은혜를 함께 또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잡았는데 꽃이 안 피어가지고 무척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만 이제 만개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신대원 전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언젠가는 우리 부활주일과 이 벚꽃 만개 시기가 딱 일치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꽃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들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깊이 헌신하신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여섯 번째,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옛말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예,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참 맞는 말인데 왜 이 말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될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해로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식에게 이로운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실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격언입니다. 아마 한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 격언이 여기까지 전달되어 온 것은 그러한 일이 참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참 뼈 때리듯이 이 말이 현실로 다가온 적이 있어요. 제가 31살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1살에 운전을 시작했는데 조금 늦게 운전면허를 땄어요. 31살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장롱면허가 아니라 따자마자 다음 주에 중고차를 사러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기들이 막 태어나고 하니까 도저히 뭐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늦게까지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운전면허를 못 딴 이유는 사실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전을 처음 배우러 갔는데 그 1톤 트럭, 그 포터라고 하죠. 그 트럭에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옆에 선생님 계시고 운전을 알려주시는 분이 뭐 시동 거세요, 뭐 클러치 어떻게 하세요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처음에 운전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그 강사분께서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아니 무슨 남자가 이렇게 겁이 많아요. 막 저를 이렇게 혼내셨어요. 근데 제가 아, 이 차가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라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조금 편해지면서 운전이 꽤 능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점수로 국가고시를 이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다음 주에 바로 중고차를 샀어요. 카렌스라는 가스로 움직이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이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가족들을 또 태워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노량진에 있었고요. 저희 집은 태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꼭 너무나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차량을 이용하게 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년쯤 됐을 때,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본가에 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께서 평소에 말수가 별로 없으시거든요. 가도 이렇게 서로 좀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올 때가 많았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건네시냐면 너 운전한 지 한 1년쯤 됐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딱 1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조심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운전 조심하라는 거예요. 1년 정도 됐으니 이제 충분히 네가 능숙하게 운전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 웬걸 그 다음날 사고 냈어요. 성수대교 북단에서 이제 동부간선도로 타려고 좌회전을 기다리는데 이게 너무 긴 거예요. 직진해가지고 쭉 가서 유턴해서 들어가야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엑셀을 밟고 이렇게 옆차선으로 빠지는데 그냥 앞차를 꽝 하고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앞차에 운전사께서 운전하시는 분이 내리시면서 거의 울라 그러세요. 한 달에 벌써 두 번째 접촉사고를 당하신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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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고 안 냈습니다, 제가. 예. 근데 지금 그게 되게 저한테 이게 뼛속 깊이 남아있어요. 아, 저를 잘 아시는 거죠. 네. 1년 정도 됐고 얘가 이게 능숙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테니 아버지께서 한번 넌지시 경고해 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무사고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제가 그때 이렇게 한번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세 꼭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혹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인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통치를 받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된 지체이다.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성경의 개념 속에 드러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오늘 두 번째 꼭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부 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손들어 또 뭘 하려고 저런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보는 거랑 듣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보는 걸 고르시겠습니까? 듣는 걸 고르시겠습니까?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나는 보는 거 고르겠다. 보는 거, 많아요. 자, 나는 듣는 걸 고르겠다. 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듣는 거 고르시는 분들은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압도적으로 보는 것이 우세한 세상입니다. 보는 것이 우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각 중심주의. 보는 것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영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Ocular centris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중심적인 가치를 점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류 사회 속에서 영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합리주의 혹은 계몽주의 사조 이후로 발생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고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펼쳐낸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에 서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게 되었다. 이성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 합리주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세상은 점점점 보는 것이 우선적 가치를 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볼 것을 끊임없이 찾고 있고 우리 주변에 아주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S로 시작하는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스크린, 스포츠, 쇼츠.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봅니다. 보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해요. 시각중심주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의 핵심은요. 내가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눈은 내가 뜹니다. 네, 그렇죠? 내가 떠서 무엇인지 볼 수 있어요. 시각중심주의의 핵심은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들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들음은 놀랍게도 수동적입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우리 중에 귀를 열고 닫는 분 계세요? 예, 귀가 접혔다 펴졌다? 어떤 분 계시더라고요. 귀 근육이 발달해서. 근데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귀를 열어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들리면 그냥 들어야 돼요. 들음이라는 건요, 압도적으로 수동적인 문화입니다. 근데 성경은 때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들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끊임없이 성경에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그 신명기에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첫 번째 명령을 권하시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주세요. 듣게 하십니다. 그 들음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시죠. 성경의 시작도 사실 들은 것과 보는 것의 싸움이었어요. 성경의 처음 시작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흔히 선악과라고 하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선택을 하나 봅시다. 3장 6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성이 먼저 그 나무를 봤습니다. 보고 나서 그 나무의 열매가 너무나 탐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볼 때 아, 이걸 먹으면, 이걸 취하면 내가 너무나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선택을 합니다. 자, 듣는 것과 보는 것 중에 무엇이 이긴 거예요? 보는 게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유명한 제자 한 명에게 특별히 찾아가서 좀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라는 제자인데 이 사람은 의심이 많았어요. 나는 보는 것만 믿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부활하신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도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자 못자국난 내 손을 봐라 라고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도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나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전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지금 봤기 때문에 믿냐? 앞으로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되다.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서 믿는 분 계세요? 지금 뭐 아멘 하시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거 아시죠? 이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가 들려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가 들려줘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은 들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보고가 아닙니다. 너희가 듣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심지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들음의 문화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들음을 강조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열매가 있다. 거기에 성장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아름답고 건실하게 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름으로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오감 중에서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사람의 오감 중에서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딱 생겨났을 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뭐라 그래요? 청각이랍니다. 제가 어제 좀 살펴봤는데 청각이 생후 뱃속에서 생긴 지 아기가 17주 만에 청각이 생겨난답니다. 가장 빠르게 생겨난대요. 그리고 심지어 6개월 정도부터는 외부의 소리를 듣는데요. 태교가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려주느냐. 그리고 8개월 정도 되면 놀랍게도 아이의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8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의 한 사람으로서의 청력이 거의 완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청각이 가장 빨리 생겨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제가 그 저희 큰애가 이제 정혁이라는 친구인데 큰애가 우리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사실 좀 무서웠어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되니까 아기 발이 막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 경험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뭐 자주 막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주지는 못했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엄마의 음성과 아빠의 음성은 옥타브가 달라요. 그래서 아빠의 음성을 특별히 많이 들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서 사실은 배에다 손을 얹고 가까이에다가 제 입을 대고 노래를 한 번씩 불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통해, 태명이 영광이었어요.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영광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노래를 많이 불러줬거든요, 찬양을.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한 살 어간이 됐을 때 소위 경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큰애가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 막 1시 막 이럴 때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뭐 어떻게든 달래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발로 툭툭. 저를 깨웠어요. 제가 이제 뭐 이러고 자고 있으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애가 막 정말 막 숨을 안 쉬듯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노래를 계속 불러줬죠.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렇게 안고 달래주면 애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알았죠. 아, 우리 아이가 아빠의 음성을 듣고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아빠의 음성이 중저음이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속에, 아이의 그 태중에 있었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좀 평온함과 안정감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생겨났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도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는, 오랫동안 움직이고 작용하는 감각이 또 청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의식이 없어졌을 때에도 가장 늦게까지 활동하는 감각이 청각이랍니다. 2020년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임종을 가까이 둔 환우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됐는데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 몇 시간 전, 심지어 의식이 없더라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뇌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대고 봤더니 의식이 없어졌어요. 곧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가장 오래까지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호스피스 환자들 중에 아주 좀 상황이 어려운, 거동도 불편하시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누군가 지인에 이렇게 음성을 전화기를 통해 들려주면 그 환자의 상태가 놀랍도록 이렇게 안정을 찾는 그런 연구 결과도 함께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들음으로 시작해서 들음으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음은 누군가가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이, 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음성을 들려줄 때 사람은 비로소 듣게 되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인생을 끝냅니다.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렇게 새겨넣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사람은 가장 사람답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 언어로 인간에게까지 새겨두신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워낙 특별한 사건이어서 사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매우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열두 제자를 다 데려가신 건 아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려가셔서 이런 특별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나 봤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신 거죠. 변모되신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와 누구라? 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두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센터에 계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걸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혹은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줬던 사람들. 선지자의 대표격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가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요. 놀랍게도. 말라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예수께서 가장 완전한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진정한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완전하게 알려주시는 분으로 성육신하셨다. 그것을 일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인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봅시다. 32절인데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아마도 그 영광에 취했다가 잠에 든 것 같아요. 꿀잠을 자고 일어난 모양입니다.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유명한 초막을 짓겠다는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노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비몽사몽간에 아마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네, 이 파란 글씨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변화산상에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놀랍게도 이 영광을 봐라. 예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 공동체에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인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 사도들 중에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생성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신약 성경이 누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말이 놀랍게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 바이블 키트 잘하고 계십니까? 네. 네. 이번 월요일에 저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바이블 키트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때 다루었던 신명기 18장에 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들으라 하는 말이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이 신명기서의 말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알아?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언젠가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단어를 그 표현을 고스란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일찍이 예언하셨던 이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도 압도적이고 월등하며 가장 완벽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선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제자 공동체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교회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건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 신명기 18장 말씀 그 들어야지.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듣는다, 듣고 치워버린다 이 뜻이 아닙니다. 들음에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번역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를 위해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말을 그냥 들으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라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따라 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으로 인해 다스림받고 그의 말씀으로 인해서 통치받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이 펼쳐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제자된 공동체는 이 특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가장 결정적인 특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이다.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 들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께서 양의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대목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듣나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파란 글씨가.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신 역사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로 돌아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양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언젠가 인도하여야 될 텐데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도 다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이렇게 앞으로 생겨날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제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냐?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 이상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물론 한 분 한 분의 성향과 기질을 따라 그 말씀이 적용되는 방식은 조금씩 상이할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똑같은 설교가 이루어지더라도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한 분 한 분의 적용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그 음성을 따라 다스림받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속한 가정이 또 우리 아름빛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와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아름답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첫 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튼 목사인 저는 계속 잔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도록 계속 체근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인데 거기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일곱 교회라는 것은 완전수죠. 모든 교회에게 앞으로 역사상에 일어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은 표현으로 모든 편지가 끝납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외에도 네 교회에 더 편지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똑같이 끝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근데 여튼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종교개혁 시기 이전만 해도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쇄에 대한, 인쇄 기술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에 거의 몇 권씩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되고 교회 그 예배당 앞에도 이제 성경을 막 비치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통로는 결국 설교였습니다.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온전하게 선포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교회의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이야기할 때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라고 했을 때 이 교사라는 말이 주일학교 교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사실 지금 현재의 목사의 개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란 뜻입니다.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를 세우셨다. 왜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잘 강론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따뜻하게 돌볼 때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방식으로 점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 돌 된 아기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준비되었던 과정도 있지만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청중들께서 이 예배에, 특별히 이 설교에 너무나 귀한 사실 조력자가 되어주고 계세요. 너무나 잘 들어주고 계셔서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 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향한 또 김영윤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나누었던 게 신학생들 후원하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도 이제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보다 약간 선배 목사님들을 제가 가서 뭐 돕겠다 이러는 건 말이 안 되겠더라고요. 괘씸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름빛교회가 또 분당우리 교회 분리개척교회 중에 하나고 총신신대원을 품고 있고 저도 이제 학교에 빚진 마음이 너무나 큰 사람이라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 교회의 규모를 따라서 우리 젊은 목회자, 젊은 신학생들을 후원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구석구석으로, 한국교회 구석구석으로 그 목회자들이 성장해서 보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바르게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더욱더 온전해지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나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픈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강단의 타락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지만 저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면 반드시 성도들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국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 맡은 자의 무거운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지금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만큼, 여러분의 삶의 궤적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유명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른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더욱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아주 비범한 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그 말씀에 있다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빛교회 강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의 진리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선포되는 그런 강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름빛 성도님께서 일상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고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의 걸음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유명한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
하나님 말씀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듣는 마음, 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강단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새로워져야 됩니다. 강단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이 울려 퍼지는 그 한국교회 모든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 번씩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있다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우리 귀한 아름비교회 성도들의 삶에 기이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풍성과 부유를 경험하며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세상이 치유되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간 서바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비교회 강단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남녀노소를 만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들이는 놀라운 회복과 소성이, 그리고 날마다 아름다운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간 서바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이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목회의 본분이 무엇인지 흔들거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모든 강단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어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흘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하게 흘려 퍼져서 우리 귀한 성도들 역도 온전케 되며 모두 선한 일에 가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를 통해 사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김영렬 목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잘 목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벗고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씨 무엇을 헤아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저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아름답게 받아갈 수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